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제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또 규민이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멈추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5장인데 5장은 한 몇 번에 나눠야 돼.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5장은 유대인이 이제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딨나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렇게 곽을 쳐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있죠. 저쪽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기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문이 쉽게 있다. 그러니까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쪽에 지금 베데스다 라는 연못이 위치해 있다라고 그걸 아시고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베이트 하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하니까 많이 여러분 귀에 익으시죠? 베이트. 베이트는 벨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데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곳이 은혜의 집이며 친절을 나타내는 곳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양문, 그 양들이 드나드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요. 그래서 행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널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것이 다섯 개가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신 것처럼 그 베데스라는 것이 성전의 북쪽으로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으로 위치한 곳인데 옛날부터 어떤 말이 났냐면 이곳에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진동을 한대. 물이 막 흔들린대요. 그러면 흔들릴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마치 이머전시 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아픈 사람들이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면서 그 순간이 되면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것에서 기다릴 때 순서를 기다리고 남에게 양보할 마음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저기가 움직이나 그냥 눈을 거기다 세우고 그냥 하고 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는 것이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을 우리가 잠깐 어떠한 친절과 은혜가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하소연, 그러니까 처절한 경쟁으로 짓밟힌 은혜의 집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집의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그 행각에 누워서 있는 것은 환자들은 거기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곳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면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병이 나았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신 사건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자,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석에 있는 남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을 때는 그가 대답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낫고 싶습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갖고 그냥 굶어있는 사람한테 너 밥 먹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 먹고 싶어. 이게 당연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낫고 싶다는 말 대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대신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늘 기회를 빼뜨리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여러분도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기다렸던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38년 동안이라는 세월 중에서 낫고자 하여 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의 희망은 제가 보기에는 그림의 떡이에요. 누워있지 않는 병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훨씬 더 first come, first service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망과 은혜의 집에 왔지만은 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거, 희망과 은혜의 집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절망이나 증오감이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전부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증오감, 은혜의 집이라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는 것, 남에 대한 어떠한 그 이 원망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고 싶어 하는데 그 오랜 세월에 이런 다른 감정으로 쌓이다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앓고 있으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을 걸어오신 것인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분명 나을 거라는 걸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셨을 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에서 낫게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치유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의 소원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겠어요?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그 뜻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거를 정말 해결받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셨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목적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하시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상식적으로 이 치유받은 환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앓다가 나은 것도 아닌데 38년이란 긴 시간을 아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따랐더니 나았어요. 그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난리가 날지 않겠니? 이거 진짜야? 내가 난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당신 누구요? 막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성경에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감사한다, 이런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을 당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막 기뻐 뛰고 누구 이러는데 여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기뻐하거나 놀랬거나 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다가 안식일 날에 그 물건을 들고 가는 것에 걸려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 걸렸다는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 위반법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병나은 사람에게서 그것도 38년이란 오랜 세월에 아팠던 그 병이 나은 그 기뻐하기보다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그 유대인이나 38년이나 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인간의 모습은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나 하는 짓은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로 치유받은 환자에게 오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에 어긴 행동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유대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 없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으나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지 안식일에는 몇 마일만 걸어라, 몇 그람의 무거워 이런 거를 지적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들어 놓은 그 규율을 지키는 데 얽매여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의 죄가 더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38년 된 신앙 태어난 환자보다는 그거에 지적하는 것이 유대인의 실제적인 그 당시의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은 이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 전에 이거는 내가 들고 간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날 보고 치료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찾으려고 그랬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거나 뭐든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습관이 여전히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인들은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일로 느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발언을 한 38년 된 환자의 마음을 한번 또 짐작해 보고 합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감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들어서 그 베데스다 못에도 좀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감사는 고사하고 궁금함도 전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38년이나 된 병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저렇게 양심이 정말 없나라고 생각할 정도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감각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어쩌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얼마 후 성전에서 38년 된 환자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고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잠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물론 여러분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38년 된 환자의 병은 이 죄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베데스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핑계를 듣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자신의 병에 너무나 오래되어서 병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너무나 가난한 사람은 잘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떨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돈에만 쫓아가서 살다가 보니까 돈만 향해 달아가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물에 넣어줄 건장한 청년이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다만 어느 정도 생각하냐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 생명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말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함을 새기고 다니잖아요. 어느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교회의 직책에 무슨 명함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나 그것도 큰 교회 사람들이나 명함 갖고 다니지 우리같이 조그만 세상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교회 뭐 성도 뭐 이렇게 하고 명함 갖고 다니는 것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금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런 믿음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단숨에 고쳐 세우셨습니다. 믿음하고 관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육신의 병은 치유되지만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가고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알라고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 일의 목적에 달성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더 심한 병이 생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전 여기서 더 심한 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것보다 더 심한 병이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긴다 그러면 참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심각한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무서운 병은 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삶은 어떤 육신의 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을 못 고친다 그래도 그것의 끝은 이 땅에서의 죽음의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대화의 길이 열리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이 다를 때는 의견의 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합의될 수가 없어요. 합의가 되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의 만남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이 어디냐? 38년 된 병자의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는 것은 그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누워있었던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되니까 누워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게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에 의하면 어느 일정한 무게 이상의 물건을 드는 것은 안식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규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힘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뭐 이 정도냐, 뭐 힘이냐 이럴 때 여자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흰머리를 뽑을 때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 것을 들었으니 그건 뭐 안식일을 범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 사바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지키는 것으로 참된 유대인임을 나타내려고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유대주의, 매국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혐오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38년 된 환자와 예수님의 문제를 좀 밖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제3자 밖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 38년 된 병에서 치유받은 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치유받은 자리를 들고 가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지적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민주가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요. 민주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배가 나오려고 그래 참아라. 하나님이 범하는 거니까 참았다가 내일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는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종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좀 순조로워지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올바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로 신앙은 같이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도착지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묶는 정신적인 이념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신앙이나 율법을 강조했던 것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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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가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빠진 신앙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정신적인 끈으로 묶어놓기만 하면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으쌰으쌰 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에게 좋은 옷을 사줍니다. 비싼 옷을 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옷과 비싼 옷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 아이가 좋은 옷과 비싼 옷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교육과 공부는 아이를 위한 것이지 아이가 여러분의 교육과 공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가는 방법과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진정한 목적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예수를 택하지 않고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충돌이 갈등으로 번져나가면서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것에 인간의 이념으로 묶어져 있는 유대인을 끈으로 잘라버리시고 그들의 신념을 어떻게 보면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박살을 받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시키는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함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어떻게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니라.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창조하신 일은 쉬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므로 그 복을 주시는 일에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아버지 아들로 너희에게 복을 주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대인의 사고체계와 신앙체계를 완전히 뒤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예수를 더 죽이고자 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교회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설교하죠. 성경으로 공부하고 성경으로 제자 훈련합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커가고 유명해지고 많이 모이고 알아주고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선교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있는 것이 지금 베데스다와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의 성품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호하고 찬호 아빠가 피아노 치면서 그거 들으셨어요? 저는 찬호가 그 찬양하는 것도 참 은혜로웠지만 그 찬호 아빠가 웃는 웃음소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웃음소리는 그냥 웃어서 웃는 웃음소리로 저에게 들리진 않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며 축복이며 기특하며 그거는 이 땅에서의 웃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에서 웃는, 천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웃어지는 저는 웃음소리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모여 무엇인가 자신의 병을 낫기를 기다리면서 모여있는 환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무뎌져서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새삼교회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때까지 이루어놨던 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믿음 있는 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곳에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